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은 북한 등에 대한 비현실적 강경 노선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대북 정책에서 재앙일 만큼 큰 잘못을 했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선을 벗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대화 상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북 협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2003년 비핵화를 시작한 뒤 2011년 아랍의봄 시위로 건좌에서 물러났고 은신하던 도중 서방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에 처형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핵 포기 후 보상 방안인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의사를 처음 밝힌 이래 미국에서는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예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나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존 볼튼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있고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국민을 갖고 있다며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사이프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 위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조선 측과 미국이 이달 말에 대화 일정을 잡는다면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의원은 이어 미국 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완화시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의원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대화가 진정한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의 이해가 반영돼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이상 미국이 협상을 성사시킬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거론했습니다. 왕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뒤집을 조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을 도와 경제적 압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예정했던 관세율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선의 표시로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미 통상당국은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재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콩과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가격 책정 문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중미 실무진이 조만간 만나 최고위급 무역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협상을 위해 양측이 좋은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지난날 7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지 약 2개월여 만입니다. 두 나라는 고위급 협상 재개에 앞서 이달 중 차관급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이상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 가운데 지지율 상위 5위에 든 후보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북부 지방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많은 실수를 했다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이는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트럼프 대통령은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반문하며 볼튼 보좌관의 관련 발언으로 대북 협상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and it set us back.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I don't blame Kim Jong-un for what he said after that. And 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과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으며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That's a question of being not smart to say something like that.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퇴진한 뒤 은신 도중 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정학적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North Korea is in betwee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볼튼 보좌관 경질과 관련해 그의 리비아 방식 북핵 해법을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해임에 이어 거듭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북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 말 실무협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손짓을 한 거란 평가입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실무 협상이랑 일종의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북한을 그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면 최소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일종의 도발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은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고 일단 볼튼 책임론으로 돌리는 거죠.
박 교수는 미국도 리비아식 방식을 원치 않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조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화를 지속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이 단순히 대북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 간 여러 현안에 대한 강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단 겁니다.
볼튼이 리비아 방식 얘기한 건 한두 번이야. 만약에 갑자기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북한과의 대화 모드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것을 마치 지금에 와가지고 죄를 물어서 잘랐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사실. 탈레반 입건수도 지금 실패한 거고 지금 이란하고 이거 한 것도 지금 잘 안 되어가는 거고 트럼프는 보게 되면 군사력 쓰는 거 싫어하는 거죠, 돈 들어가니까. 그러한 면에서 볼 적에 볼튼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고 최 부원장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번 만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인 자체는 북한한테 포지티브한 제스처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높게 봐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실무 협상의 어떤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은 너무 성급하다. 실무는 만나게 되면 맥시멈을 갖고 서로 만날 테니까 거기서 뭐 첫 번에 한 번에 딱 1도 양단으로 해가지고 끝나지는 못할 거고 그럼 서로 이제 입장을 맞추어 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9월 실무회담 개최는 기정사실이라며 관건은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북한이 실무협상보다는 이번에 한번 만나서 그 명분을 싼 다음에 올해 안으로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접 넘어가려고 하는 수순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북한의 그 셈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는 미북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기 식으로 충족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무엇보다 북한의 기대만큼 미국의 계산법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그가 이미 북핵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만큼 미국의 현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해석입니다.
볼튼 보좌관이 역할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그것은 이미 반영돼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상 떠난 거하고 국내 상황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정책에 관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볼튼 보좌관식의 관점이 미국의 정책 노선에 크게 투영돼 있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위 전 대사는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볼 때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낙관하긴 어렵다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꿀지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달 하순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 이상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실무협상이 열리면 북한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핵분열성 물질 생산 동결과 모든 핵시설 폐기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looking for North Korea to accept a more significant step.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 VOA에 미국은 영변시설 해체를 대가로 북한이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해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보다 진전된 제안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등에 동의한다면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검증된 후에 이뤄져야 하며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 여부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국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모든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아무런 경제적 완화 없이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해체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한 번의 실무협상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차례 실무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 약속을 거론했습니다.
I would say they need to, for example, in the six-party document of September 2005, they agreed at an early date to rejoin the
NPT 복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영변 시설 폐기는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 중 하나였다며 영변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 정의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면 일부 분야에서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Providing waivers for some of the strict compliance and perhaps even increasing the numbers.
가령 겨울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유 제품의 수입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인도주의 제스처가 될 것이며 유엔 제재로 연간 50만 톤으로 제한돼 있는 석유 제품 혹은 다른 분야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f an end to war would be an appropriate step for the United States in exchange for a North Korean agreement.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첫 단계로 영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적절하다며 북한은 추가로 농축시설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검증 단계 이전에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쇄된 농축시설들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선의의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가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밝은 경제적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키 월코트 대사는 11일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제안들이 아직 실무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강화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IAEA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IAEA는 북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코트 대사는 11일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과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IAEA 사무총장 대행의 평가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의 요구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결의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데 국제사회는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이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이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 건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민감한 기술의 확산이 국제 무기 통제와 핵 비확산 체제에 계속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개발 활동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소, 중단하거나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 20명 가운데 지지율 상위 5위에 든 후보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경선에 나선 20명의 후보들 가운데 15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중대한 핵 양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앤드류 양 등 4명은 아무런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등 11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건 바이든, 워런,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피터 부티지지 등 지지율 상위 5위 안에 드는 후보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모두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 뒤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군축 합의를 갱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선순위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장을 확장하거나 핵 기술과 전문 지식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상회담도 분명한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협력해 개발돼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심각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비핵화와 지역 평화로 이어지는 포괄적 협정의 구체적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실무진과 연결된 회담이 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단일 국가로서 미국의 지정학적으로 최대의 위협이 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코리 부커 의원이 유일하게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발사체 시험에 또다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지난 10일 발사체 시험을 규탄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을 우려하고 있다며 또 한 번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존중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북한 주민들을 평화롭고 더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영내 안보를 저하시키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반복적인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 과정에 신속하게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종류의 도발을 삼가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세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지난 5월 이후 10차례 이뤄졌으며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2375호가 채택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절반에 가까운 90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웹사이트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90개 유엔 회원국이 대북결의 2375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2375호를 채택한 이후 2년 사이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의 절반 정도가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동맹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파키스탄과 인도, 스리랑카, 페루, 멕시코 등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북결의 2375호는 2017년 9월 11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총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는 안보리의 대북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교역과 관련해 북한의 수출길을 사실상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 등 광물에 더해 사실상 모든 주요 품목의 수출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물과 또 다른 3분의 1을 차지하는 섬유와 의류 수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90개 나라가 참여한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는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제외한 나라와의 북한의 교역 규모는 28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55억 5천만 달러에 비해 48.8% 감소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2억 4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86.3% 감소했습니다. 특히 섬유와 광물선 생산품의 수출은 각각 99%와 9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북한 연계 악성 소프트웨어 표본을 공개한 데 대해 보안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업체인 FireEye의 앤드류 톰슨 분석관은 북한이 기존 악성 프로그램을 중도 폐기하고 큰 비용을 들여 새로 개발하는 것을 노린 사이버 사령부의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미 국방부와 해병대 사이버사령부의 방첩 대인 첩보를 담당했던 톰슨 분석관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8일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프로그램 11종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Cyber사령부는 이번 악성 프로그램 표본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 시점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신호를 보내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너희가 제작한 악성 프로그램 표본을 찾아낼 수 있고 너희가 자주 표적으로 삼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며 따라서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북한의 해커 조직인 히든 코브라가 제작한 신형 백도어 트로이안인 멀웨어 홈라이트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협 정도가 어떤가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수형 집행관이라고 명명해 분류했습니다.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에 설치되는 멀웨어의 일종으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설치 뒤에 마음대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컴퓨터 자체를 완전 망가뜨리는 파괴 공작도 원격 조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든 설계 구조를 보면 누가 제작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을 남긴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개가 이미 알려진 악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Kind of a myth, I guess, within the industry is that once malware is revealed that
새로울 게 없다는 점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일부 보안 업계에서는 이미 악성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 알려지면 용도 폐기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개발된 악성 프로그램은 설치 뒤에 수년 동안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체가 된 악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비용을 아끼려고 파생형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핵심 구조를 파악하면 어느 단체가 만들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폐와 은닉이 생명인 사이버 해킹에서 북한의 귀책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번 표본 공개로 북한 당국 또는 해커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할 수 있나요?
악성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많은 시간과 금전적 비용, 기술력이 소요됩니다. 높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정체가 파악된 악성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관련 구조를 기반으로 파생형을 만들어 재사용하려는 것이죠. 사이버 사령부가 악성 프로그램 표본 구조를 공개함으로써 보안업계는 향후 악성 프로그램의 파생 계열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기존 설계 방식을 용도 폐기하고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또 이처럼 비용을 발생시킨 것이 향후 추가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But that's just a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탈취할 수 있는 상당한 정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개입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표본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향후 공격에 집중해야 하는 역량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분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나아가 기존 소프트웨어가 북한에서 제작됐다는 점이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익명성을 무기로 활동할 수 없는 제약까지 붙게 되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때 보복 위협에 대한 손익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최근 수면 아래서 사이버 역량 경쟁을 펼쳐 비용의 출혈을 강요하는 이른바 지속적 개입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change in the approach from previous years.
물론입니다. 이번 발표는 수년간 방어에만 치중했던 사이버 사령부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국 또는 해커단체의 행동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별도의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법적 권한이 부여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지속적 개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을 겨냥했다는 점 외에 이번 표본 공표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을까요?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외에는 누구도 이번에 공개 표본을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설치된 보안 취약 부분에서 구했는지 아니면 북한 해커들의 자체 개발 컴퓨터 본체를 입수했는지 또 자체 개발 체계에서 탈취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매우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북한 당국에 혼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폐와 은닉이 생명인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 표본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파악하려고 해도 단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보안업체 FireEye의 앤드루 톰슨 분석관이었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 현지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고 국제적십자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다만 농작물 피해가 식량난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와 UN기구들, 국제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9일과 10일 황해남도 벽성군과 청단군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11일 회의를 통해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IFRC 평양사무소의 데니엘 왈린더 재난위기관리 담당자는 11일 VOA에 자신이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했다며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왈린더 씨는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 적다며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약했고 태풍에 대한 사전 경고가 주민들에게 잘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십자는 태풍 상륙 전 주민들과 함께 제방을 강화하고 강바닥을 청소했다고 왈린더 씨는 말했습니다. 왈린더 씨는 황해남도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가구는 19가구에 불과하지만 농경지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 합동조사단은 현지에서 작물 피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특히 황해남도 벽성군의 경우 벼와 옥수수의 절반이 비에 쓸려간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입니다. 왈린더 씨는 북한이 지난 여름 심각한 가뭄에 더해 이미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작물 피해는 그 규모를 떠나 식량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는 9일에서 12일까지 함경남도에 국가재난대비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함경남도에서 1,200가구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442가구에는 이미 구호물품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구호물품에는 이불, 위생용품, 주방용품, 수질정화제, 물통, 비닐방막, 공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왈린더 씨는 조만간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예산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6일 긴급 행동계획 명목으로 위화 5만 7천 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전역에서 210여 동 460여 세대의 살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고 4만 6,200여 정보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배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북중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은 2억 77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4개월 연속 대중 수입액 2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인 2017년 12월 2억 5천만 달러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이후 지난해 5월 한 달을 제외하곤 지난해 9월까지 수입액이 1억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올해 들어선 4월부터 지속적으로 2억 달러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대중 수입액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재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한 겁니다. 북한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중국 월 평균 수입액이 2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2018년엔 제재로 인해 이 액수가 1억 8천만 달러로 하락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7월 한 달간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북한이 대중 곡물 수입에 사용한 비용은 1,941만 달러로 2,216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플라스틱류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76만 달러나 전달에 385만 달러에 비해서도 최대 10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ITC 자료에서는 지난 7월 북한이 어떤 곡물을 수입했는지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는 전달인 6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385만 달러어치의 곡물 중 쌀이 336만 달러, 옥수수가 49만 달러어치 포함돼 쌀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전체 수입 곡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도 다른 곡물에 비해 월등히 컸습니다. 이렇게 볼 때 7월 한 달 북한의 곡물 수입에선 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가뭄 등을 이유로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곡물 수입 증가가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와 연관됐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식량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식량난을 거론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one year they imported $1 billion worth of rice and grain. I guess my point is if there's a real food shortage, they need to import closer to
북한은 가뭄이 극심했던 해엔 10억 달러어치의 곡물을 수입한 적이 있으며 7월에 증가한 곡물 수입액은 식량난을 입증하기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곡물뿐 아니라 대두와 담배 등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늘었다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선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기계류 등의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제재로 인한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7월 대중 수출액은 1,497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제재 이전인 2017년의 월 평균 대중 수출액 2억 7천만 달러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제자리를 찾고 있지만 수출은 제재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월 한 달간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철과 철강 제품이었고 가발 등 인조 제품과 광학기기 제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주문 생산 방식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손목시계는 151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지난해 6월 1일에 액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내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북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중국이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북한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중국이 의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10일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교역 상대로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급격하게 대북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광물 수입액이 300% 이상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정적으로 북한의 해외 무역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경에서는 여전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 완화를 기다리며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와중에도 북중 간 경제대표단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북 제재로 경제의 활로가 막힌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인프라와 자금 지원이 절실한데 이는 곧 대중 경제 종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달 중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북한 만포와 중국 지안을 잇는 지안퉁화 고속도로 개통 소식이 전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압록강 대교 개통에 합의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을 1대1로 계획에 포함시키고 북한 내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를 후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북한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의 투자가 물밀듯 밀려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북한 경제는 이미 중국의 규칙 아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의 모든 무역이 중국을 거친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지렛대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little bit, in a way, it gives China some leverage over North Korea because China could shut down North Korean trade.
중국 일변도의 무역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언제든 북한 경제를 옥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경제가 갈수록 중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조달받는 데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re and more dependent on somehow getting China to lend the money or somehow getting the money to finance the deficit.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북한 경제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는 향후 미국과 한국 주도의 북한 개발과 평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는 훌륭한 헌법이 있지만 종이값도 못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미 연방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을 분산해 여러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은 10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의료권과 무상교육권,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권 등 미국이 가진 모든 권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북한 정치범들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한 겁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 헌법의 약속은 이를 기록한 종이쪽지에 값어치도 못한다며 그 이유는 권력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걸 지속적으로 막을 정부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탄탄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어도 권력의 분립이 없다면 그 약속은 약화되고 훼손된다는 겁니다. 권리장전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보장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017년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과 달리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harter of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teachings by Kim Jong-un prevails over the Constitution. So if we
가령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에서 헌법은 보편화돼 있지 않으며 노동당 규약과 김정은의 사상 교양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일반화돼 있다는 겁니다. 태정 공사와 전문가들은 북한에선 헌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등이 모든 법의 유일한 기초라고 지적합니다.
It clarified very clearly that 주체 ideology and Kim Il-sung and Kim Jong-ilism should be the only idea of North Korea.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우선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거나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건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철저한 배격 대상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지방관리 출신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로 사는 탈북민 아브라함 씨는 11일 VOA에 고서치 대법관이 지적한 헌법과 권력 분산의 의미를 누구보다 실감하는 게 탈북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자기가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여기는. 예, 의회나 대법에서 반대하면. 이게 뭘 추진하기 싶어도 못하잖아요. 균형을 맞추잖아요. 근데 북한은 독재자니까나 공산국가들은
대통령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은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죠. 예.
아브라함 씨가 지적한 대로 미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멜라 첸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판사는 미국 법원 행정국의 동영상을 통해 미국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삼권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 we endure is because we have a system that ensures through these three separate branches of government that check and balance each other all the time.
삼권 분립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미국인 모두가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삼권 분립을 보장하는 헌법이 유지되도록 지키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자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The courts are the ultimate guardians of the law. We don't have the power of the purse. We don't have an army. Our only power is our ability to defend the Constitution.
사법부는 금전적인 힘이나 군대는 없지만 헌법을 수호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치 대법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런 헌법을 수정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스치 대법관은 미국은 소수에 의한 폭정 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고 싶다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은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 되면 고향과 친지를 찾아 이른바 대민족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사뭇 다른 명절 풍경에 한국 내 탈북자들은 이맘때가 되면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특파원입니다.
11년 전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정명숙 씨는 추석이 되면 실향민과 탈북민을 위한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이맘때면 더욱 간절해지는 고향 땅에 묻혀있는 어린 자식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이상한 나 울죠. 그런데 지금 일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계속 눈물 나요. 그게 좀 더 보고 야 참 행복하다. 북한이 다 자식까지.
3년 전 탈북한 김영욱 씨는 한국에서 맞은 첫 추석, 이 풍성한 음식으로 차려진 차례상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 평소 먹지 못하는 음식까지 장만해도 늘 부족해 조상께 미안해하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씩 먹다가도 추석 명절만은 조상님들을 정말 성의껏 제 1년 동안 못 먹던 쌀 두 끼를 사설해도 우리는 추석을 명절처럼 세지면 우리는 그저 그런 마음보다도 떠나간 분들에 대한 뭐 좀 서운함과
고향과 친지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국인의 차량 행렬도 김영옥 씨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추석 전날과 다음 날인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만 북한은 추석 당일만 쉬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도로 사정은 열악하고 교통편마저 없어 보통 걸어서 송별을 하러 가는데 거리가 멀면 이마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거주지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타지역 방문 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명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지연아 씨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여행 증명서를 받기는 어렵다며 명절이라고 멀리 사는 친지를 방문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행 증명서는 떼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군이나 구역이나 뭐 시 이런 곳에 가서 여행 증명서 발급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여행 증명서를 떼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대는 고난의 행군 시대잖아요. 그리고 막 굶주리고 뭐 아사가 막 발생하는 그때는 여행 증명서도 잘 안 떼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지연아 작가는 북한의 추석은 수확 후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는 한국과 달리 늘 살아가는 일상 중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설과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민속 명절이라고 부르지만 더 크게 기념하는 명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민족 최대 명절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과 정권 수립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은 북한의 4대 명절로 꼽힙니다. 탈북민 김용욱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명절로 인식되는 날은 이른바 명절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사탕과 과자를 주는 태양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그 사람들의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지. 그래서 그 김일성이 그 탄생일에는 그렇게 못 갔든지 정말 한 킬로짜리 그 가자 사탕이라도 주지만 설이나 이렇게 정말 이제 조상되는 추석 한시 이런 때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안착한 탈북민들에게 풍요로운 한가위는 마음 아픈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굶주림과 차별, 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을 북한 주민들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우 대표는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태풍까지 덮쳐 주민들이 더욱 배고픈 추석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조상한테 1년에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조상한테 인사를 하는 게 유례로 내려왔던 때 추석인데 북한 주민들이 뭘 가지고 조상한테 인사를 하겠어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태풍 링링이 불어가지고 북한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한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추석 인사를...
최 대표는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허광일 북한 민주화 위원장은 추석이 되면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고향 생각에 마음이 더 헛헛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뿐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민족 7의 경사스러운 명절 추석을 함께 보낼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빕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9월 10일 인류 최초의 달 탐사 로켓인 옛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가 발사됩니다. 달 착륙에 실패하고 충돌했지만 처음으로 달에 도달한 인공 우주선인 것입니다. 소련은 루나 2호에 이어 두 번째 무인 우주 탐사선인 루나 3호를 1959년 10월 4일 발사해 달의 뒷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6년 2월 루나 9호가 다섯 장의 흑백 사진을 전송합니다. 달 표면을 자세히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1966년 3월 루나 10호는 달 주위를 도는 첫 인공위성이 됩니다. 이후로도 소련은 탐사차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등 우주 탐사를 계속합니다. 당시 미국도 달 탐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착륙한 것입니다. 1959년 9월 10일 인류 최초의 달 탐사 로켓인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가 발사된 지 10년 만에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2007년 9월 12일 필리핀의 반부패 특별법원이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에게 재임 중 부정축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불법 도박 업체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2000년 하반기 불법 뇌물 수수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밝혀지면서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분노한 국민들이 퇴진 시위를 벌이면서 2001년 1월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임 후에도 각종 부정부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007년 9월 12일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인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영화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역을 맡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1969년 산후안 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상원의원을 지냈고 1998년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